오늘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우니 이는 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 힘들 때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요? 전심으로. 전심은 어떤 것이 전심이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까지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 전심입니다. 그 전심을 하나님으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은 주님이 당하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어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힘들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크리스마스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에 넘치는 시간, 크리스마스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특별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한다. 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날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 길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곧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다. 그런데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축제 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제는 그리스도와 가톨릭에서 예배 의식인 미사가 있죠. 그 예배 형식을 미사라고 하는데 그 미사 형식 합쳐서 그리스도의 미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합성입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엑스는 그리스도의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라고는 그리스어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첫자 X를 타서 엑스마스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엑스마스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부르는 게 낫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노엘 하고 이제 부르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날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하죠. 미사란 카톨릭에서 찬양하는 대표적인 종교의식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어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것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하나의 성스럽게 하는 행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세례고, 그 다음에 견지는 세례를 일단 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견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체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여러분께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죄를 많이 진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방이 있는데 이쪽에는 성도가 있고 안에는 신부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거기 신부한테 파더한테, 그러니까 신부가 파더죠. 이제 신부한테 고백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인데 신부가 중보를 해서 거기다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고해 성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해 성사가 병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에 살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신부 이제 그 성품을 받는 성사, 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는 결혼은 않지만은 성도들은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결혼한 결혼 성사까지 해서 일곱 성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나틴의 전례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미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이제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는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 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사인데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본다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야, 내가 네 말을 듣고 있다. 네 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등을 두드려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 새벽기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고 다 들어오면은 하나님 오늘 또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참 힘들지? 잠에서 깰 때 얼마나 힘드느냐 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건 어떤 마음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향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생명과 가르침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빠지면 아니 되지요. 예배가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 함께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물론 여러분이 일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형제 자매인 것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찬을 했습니다만은 만찬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목요일날 밤이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뗀 그 떡이 무교병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드는 것, 포도즙을 먹고 이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기쁨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행사가 7가지 있다. 아까 이제 말했죠. 세례, 견진, 성사, 고해, 병자, 성품, 혼인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웹페이지가 있는데 웹페이지에 저기 올려놨습니다.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kchurchofchrist.com이면 됩니다. kchurchofchrist.com 그걸 붙여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약 4세기의 경영이죠. 4세기는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황제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신을 믿는 것이 12월 25일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로마인들이 섬기는 12월 25일과 기독교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12월 25일 날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약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서 뭐 그걸 부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12월 25일 성탄절은 로마의 제전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거 관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 것은 일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언제 날짜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대한 일들은 전부 일자가 없습니다. 언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삶을 위해 살았지만은 내 이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한 10만 정도의 홈리스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조그만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 참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아니라 왜 오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이제 내를 하면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생.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제 제가 저 주일학교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줬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신명기 7장 7절 보면은요. 조상에게 약속한 것도 있지만은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아무리 적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적은 힘이 큰 것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왜 여러분을 택했느냐 하는 것도 또 나와 있어요. 연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우리 연약해요. 지 없는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요. 자존감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66장을 전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벌써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말했고요. 유대 백성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 하느냐?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하는데 새로운 임금이 나타난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피신해서 나사렛으로 갔단 말입니다. 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작은 고을에서 정말 나타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탄생한 것으로 우리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받을 세례원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는 내 사랑하는 기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음성이 들렸단 말씀입니다. 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났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도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 대신 양자가 되었으니까요. 기뻐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홍천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통신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한 그 학생이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홍천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세례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홍천에 거기 아주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고요. 거기 가서 세례를 주는데 정말 발에 얼음이 얼마나 정말 떨릴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세례받는 가운데 저보다도 더 기뻐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형제가 지금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다 하고 그 물속에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거기까지 간 보람을 깨닫고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거예요. 세례받고 나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죄는 사해 주셨고 이제는 모든 죄는 어떤 죄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건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땅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요. 성령으로 인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절 1장 에베소서 1장 14절 계속 보면 보증까지 해주셨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를 이제 보증해 주셨다고요. 나는 사실은 이 전도 이 설교하려고 사실 안 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교회 봉사하는 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2년, 1972년부터 딱 붙들고요. 6개월간을 성경 공부를 또 시키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성경으로 통신을 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에서 학생 때부터 한 3년 동안은 3년은 아니죠. 한 2년 정도 전도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붙잡아 놓고 한 6개월 동안 성경만 읽으래요. 매일 나를 취직했고, 그때 돈 24,900원 월급을 주면서 계속해서 성경만 공부라고 그래. 그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고 전국에 다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서 72년부터 지금까지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은 진심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진심.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심을 해서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신 지혜이시니요, 총명무력과 재능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줬다고요. 선택한 건 예수가 오시면은 의의 통치를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의 통치가 이룬 곳에는 평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고 하는, 그리 평화죠.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를 했느냐? 여기 이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는데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주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실제로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모두가 아멘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뭐 한 네 분밖에는 한 소리 들리는 것 같다. 예, 세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왜 주님이 오셨느냐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답니다. 그렇죠?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뭐라겠어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내가 뭘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요? 그러니까 부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 이방령이니 와서 자기 아들을 낚여달라는데 내가 어? 개들에게 그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개들도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러한 창피 모든 것 관계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을 먼저 첫자리에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 그거 가지고 가면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하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가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 고린도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냥 통과해요. 요사이 유튜브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여권이 굉장히 효과를 본대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한국에 흉내를 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요사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한답니다. 왜냐하면 딱 묻는답니다.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느냐 묻는답니다. 그러면은 모르면 그건 중국 분이래요. 그래서 한국에 흉내를 내가지고 그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한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풀이 통과한다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45절 이상에 이미 성경으로 심판 우리는 받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은 오시는 날은 언젠지 예수님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기 위한 오셨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공경으로 들음을 갔다.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 우리 성경에 본문 없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에녹이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늘 그러면 똑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이외에는 하늘로 올려온 자가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지만은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감사하죠. 영생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과 그 아들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은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이건 너무나 감사하죠. 요한복음의 뭐냐 8장 14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억압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마음 문 가운데 보내서 아바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바버지는 우리 한국말로 뭡니까요? 줄이면은 아빠요. 아빠. 이 세계 통일입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때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권세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른 심령을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을 도움을 받으면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서 간구하는 본인에게 준단 말입니다. 본인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항상 첫째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영의 마귀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마귀 권세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권세지만은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도 다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주 기본적인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모든 영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 전에도 이후에도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전도서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만 여러분이 잘 지키면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 흔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위에서 주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을 통해서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이웃을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세요. 내 몸처럼 아프면은 아프고 안 아프면 안 아프고 기쁘면 함께 기쁘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 믿는 그 심령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심령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 땅 묻어놓고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나만 올라가자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는 자처럼 되어지면은 그것까지 뺏겨서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 받는 자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갖고 정말 일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묻어놓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며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또 찬송하면서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찬송하면서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앞에 일을 잘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냥 찬송이 그냥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률이 콧노래로 나옵니다. 옛날에 제가 5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제가 일하고 올라갈 때는 콧노래가 나왔던가 봐요. 밑에 1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저 5층에 아저씨가 지나갈 때는 무슨 콧노래를 부르고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는 줄 안답니다. 5층, 1층, 2층, 3층, 4층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별하게 지정한 하루가 매일 아닌 매일 우리에게 구원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오늘 12월 25일 내리니까 이날에만 정말 하나님 꽉 붙잡고 살면 1년 동안 잘못된 거 싹 사해주겠지 하는 마음 갖고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힘들지 않는 적은 일부터 아주 적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으로 살면은 마음의 갈등이 없어요. 예, 마음의 갈등이 없다고요. 그 갈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매일 불평합니까? 뭐에 불평해요? 나의 삶에 대한 불평을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힘든 일을 주신 건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걸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파지티브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특별한 날이요 내일도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 마음의 힘든 것 주님과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각 심령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